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겠는데요.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거나 어떤 그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혜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축복인 거죠. 바로 죄인 된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내 안에 창세기 3장 그 악랄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창세기 6장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된 그게 잘되는 것처럼 속아왔던 창세기 11장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랄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성격적으로 또 문제 있는 어떤 사람 또 혹은 그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수준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감사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죠.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당장 지옥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가도 전혀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 같지만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여러분 확신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살려야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저희 딸이 지금 오늘 교회 못 왔는데 계속 39도가 넘는 고열이 막 있으니까요. 일단은 탈수 증상, 탈진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땀과 다른 것으로요. 그러니까 당장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피가 안 나와요. 흐르질 않아요, 피가. 결국에는 그 흐르지 않는 피 때문에 문제가 계속 몸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 수분이 가득한 피가 막 돌면서 열도 식혀주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흘러가지가 않으니까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액을 맞고 억지로 그 피 속에다 물을 주입하기도 하고 수분을 주입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 가진 자에게 왜 문제가 오냐?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현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 허락하셨습니까? 현장 살리라고.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 고이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아, 나 다 알아. 뭘 압니까? 뭘 알아요? 도대체. 현장을 진짜 아는 방법은요. 복음을 흘려보냈을 때 복음 모르는 현장이 얼마나 최악으로 고통받고 저주받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흘려보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요. 아, 나 이런 응답 받았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겠죠. 모든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뭐 중요한 뭐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다고 뉴스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좀 한때 제 짧은 생각이, 아, 누구에게 이걸,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괜찮아질까? 이런 좀 기대도 해봤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기대죠, 사실상. 왜냐, 복은 모르니까요. 결국 뭐냐, 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하면은 괜찮아질 거다. 누가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현장, 세계 현장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 뭐, 이산화탄소 줄이면 됩니까?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하면은 회복됩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를 통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까도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현장에서 드는 모든 것 나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이상한, 아무리 이상한 상황과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진짜 방해받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바라보면서,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없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 마음을 왜 주셨냐면, 내가 올인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올인하기를 원하셔서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이 혜택을 입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 있죠.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질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답을 내리라고, 결론 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본론에서 그 부활의 능력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셨고요. 그 능력 알았으면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당연히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또한 허락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증인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고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다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증언해라가 아니라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증인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축복도 다 누리고 너무 감사한데요, 증인 되는 것을 사단이 딱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실 많은 핑계를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그 명단을 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요. 그 시간들이 계속 미뤄지는 거 있죠. 엄청난 축복이 앞에 있는 거 여러분 미루시겠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부담이고 시간 빼앗기고 내게 내 삶이 아니에요. 뭔가 좀 내가 좀 손해보는 삶 같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방해합니다. 예.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 혜택을 입지 못한 세상의 배경,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옥의 배경입니다. 사망이죠.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삽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미 그들의 배경 자체가요,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저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과의 말씀이 어겨지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날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로 말미암은 삭시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뛰어남과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와 상관없이 이 사망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 이 지옥은요, 사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한 곳이고 그들을 가두기 위함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이 사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단들이요, 이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 배경을 가지고 마치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경은 사망이에요. 지옥의 배경입니다. 사단도 똑같죠. 사단도 천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요 지옥의 배경이에요. 지옥에 갇힐 자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이 지옥으로 지옥에 붙잡힌 바 된 지옥의 배경을 가진 저들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아, 잘생겼네, 많이 가졌네. 계속 비교하고요. 그들의 배경은 죄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죄 속에서 굴러 뒹굴면서 사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뛰어나고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가장 저주받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누가 행복하다고 봅니까? 아무리 그 나무에 영양제를 주고 나름대로 해도요, 뿌리 뽑힌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물 속에서 뛰쳐나온 물고기가 아무리 잘 파닥거린다 한들 죽을 운명이거든요. 배경이거든요.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상태는요.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3장 36절.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임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죽으면 바로 지옥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현장이 보여주십니까? 네, 그런 현장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잘 살고 있다고 이 사람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진짜 우리가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불행의 장본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졸개들을 예비하여 위하여 예비된 곳 지옥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 앞에 지옥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저주를 가지고 이제는 지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운명을 고스란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버려진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이간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업과 나의 모든 현장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행을 이 근본의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습니다. 다른 환경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건 점점 더 이 영적 문제는 강해질 겁니다.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예,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자기들 잘난 줄 알고 예, 발전된 엄청난 문화라고 하면서 동성애 받아들이고 영적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마약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다는 그 배경,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겠는데요. 그걸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제가 오늘 그 중직자 우리 르먼트들의 그런 업의 현장에 신방을 갔는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실력자, 그 엘리트들이요. 이들 가운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우리 중직자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 계속 품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엄청난 복음에 뭐 깊은 대화를 막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저에게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분 한 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학교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세우셨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않으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시민들이랑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시고 그곳에 특별히 파송되어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지만 예, 당장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진 한 권세가 그 인생과 그 나라를 확 휘어잡았을 때 어떤 일이 났냐 가장 그 행복들이 침해받습니다. 일상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예, 언제 총 맞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저주 가운데 있을지 모르니까 다 모두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사단이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가겠다 이 동기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임할 때는요, 그게 보통 저주가 아닌 거 있죠. 그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뭐 신앙도 고백을 하길래 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집을 구했는데 무속인이 와서 서쪽으로 문 나 있는 집은 재수 없다. 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뭐 경매로 넘어갔다고. 다행히도 큰 손해는 안 봤지만 아 무속인이 맞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밑으로 막 댓글 어떻게 믿음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막. 댓글을 달까 할까 하다가 댓글로 결박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용없으니까 믿음 주셔야 되는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알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가 어떤지는 아는데요 당장 눈으로 체험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각인된 게 너무 강하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사는 것.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살리면 살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우리 시간과 인생을 빼앗깁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그 재난지원금 막 줘가지고 막 행복하다고 막 저도 소고기 한번 먹었거든요.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뉴스에 보세요. 세금 폭탄. 예. 값없이 주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딱 하나가 있다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을 뒤바꿀 생명. 그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배경이 이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11명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만난 그 자체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이었고 그 확실한 그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였다고 막 엄청난 믿음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어부 자기가 원래 했던 제자 되기 전에 했던 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그 물고기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형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형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는 주저함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로에게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근데 그 동네가요, 가장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때로는 막 죽였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동역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한다, 거기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하겠습니다, 막 담대하게 외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도마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그 창자국이랑 모자국 만져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께 육신적인 어떤 체험, 그걸 구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와서 만져보라. 내 손에 모자국과 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 바뀌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올인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동방으로 가서 인도에 자기 교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 도마의 묘가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평생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리에 결국 섰던 거죠.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380명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목격하고도 380명은요, 마가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육신적인 자신의 현실이 더 컸던 거죠. 계속 이 삶과 믿음의 갭이 이게 느껴지는 것을 못 견디고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혹시라도 이 믿음 때문에 해코지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할까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기를, 고난당하기를 서스름 없었던 증인들과 완전 반대되는 삶이죠.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있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은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삶에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하는 왈가 왈부하는 말에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보냐면요, 예수님 기절한 거다. 다시 일어난 거다. 기절했다가. 어떻게 창으로 허리가 뚫렸는데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부활의 증거를 막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 있죠. 봐봐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부활을요, 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런 중형을, 이, 뭐죠,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갇히냐, 다른 시체들, 다른 범죄자들이랑 같이 무덤에 그냥 던져지지 않았겠냐, 시체가 버려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굴해가지고 거짓말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런 주장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부활을 자기 인간의 기준으로 어떻게든 해석해보려는 시도 속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그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주장했던 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 이런 짓거리나 하고. 우리 레멘트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예, 이상한 자료예요. 이상한 자료. 물론 교회, 어떤 교회다 이런 것도 밝혔습니다만은 그 교회 자체가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신비주의에다가 잘못. 여러분도 이 믿음, 이 뭐죠? 말씀 확인하실 때 인터넷 잘못 찾으시면요. 이상한 자료 보게 됩니다. LDS는, LDS라고 써있는 자료는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에 근거한 겁니다. 완전 이단이죠. 예, 그리고 JW는 Jesus Witness, 예, 여호와 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다 보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잘못된 거 참고하고요. 속습니다. 예. 전설이고 신화라고 보는 거죠. 세상은. 그만큼 부활의 능력을 같이 없게 여기고요. 그걸 오히려 폄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와 상관없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과의 타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현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레멘트 청년 한 명이요. 매번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행 다닌 거 막. 그 직장 다니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꼭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행 다니면서 그걸 풀고 막 자기 그 자랑한 사진 막 자랑하려고 올려요 사진을. 아니나 다를까 다른 랩런트들한테 온갖 그런 자랑을 해놔가지고. 근데 제가 대화할 기회가 돼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넌 도대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 뭐 때문에 네가 살고 네가 뭐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사냐? 결국에는 이제 올바르게 깨닫고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몰랐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혀 삶 속에서 못 누리니까요. 여행 다니면서 스트레스 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네, 아닌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찬양팀 같이 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되게 노래도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찬양팀에서 싱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와서 막 물어보잖아요. 신앙의 상담도 하고. 근데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현장이 없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걔를 목덜미를 끌고 와가지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했더니 자기 현장이 없대. 그 말은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소리로 노래하게 하신 그 모든 현장, 그 모든 만남,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현장 아니냐. 그 현장을 두고 너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죠. 기도 안 해봤대. 근데 그렇게 제가 혼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더라고요. 딱 깨닫고서 그 다음 찬양할 때 메인싱어로 안 썼어요. 자기가 말씀 앞에 서야 될 것 같다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만은 현실이 더 커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증인으로 서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걸 소홀히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선포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가지 발판. 이 열 가지 발판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고 우린 그것을 근거로 언제든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났든 아무리 저주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 확신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죠.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는 모든 존재와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있어서 지어졌습니다. 예.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 본분을 놓치고 저주 가운데 있어서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고백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빡세게 하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왕 되고 여러 사람 교회로 인도해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떠올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깊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실체를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권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날선 검과 같은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다면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그 1년 예산이요 천억이에요. 천억. 근데 그런 교회가 무너졌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품을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성취되어집니다. 거기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장막을 짓는 텐트 짓는 그 사업 속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업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 전도자 한 사람에게 올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경제와 모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셔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셨거든요. 이들뿐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그랬어요. 각자 역할과 각자 업이 다 달랐지만 그 업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업의 현장. 어떤 분은 나랑 너무 안 맞다고. 거기는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도저히 안 맞아서 일 못 하겠다고. 일을 옮기고 싶다고. 그 불평 불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교지라고 얘기하고 그것 살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그 업 다른 업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전도자로서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게 된다니까요. 환경 때문에 현장에서 계획을 찾고 내게 주어진 업의 현장, 가정 현장,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최고의 선교지로 알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생사화복에까지 미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 보장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걸 알았던 다윗,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대단하고 뭐 많은 걸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인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내세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고 믿음 있는 자 천국하고 믿음 없는 자 지옥 간다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두신 영적인 공식이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부자가요, 죽음, 육신을 떠나자마자,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떠나자마자, 이제 온전히 영적인 그 지옥으로 딱 갔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였고, 이게 진짜 저주구나를 알았던 거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지옥의 배경이었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결국에는 사단이 나를 속인 거였구나. 사기당했구나. 보이스피싱 당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그 땅을 바라보면서 친구 형제들 고민하고 해도요. 소용없으면 살릴 수 없거든요. 기회가 떠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여기서 쓰여집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심판받고 천국 갈 우리 운명입니다. 누가 이사 갈 집에 살면서 거길 막 열심히 꾸미겠어요. 꾸미는 만큼 손해거든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우리의 본향은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여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결국 시한부로 우리는 죽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그 영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다시 확인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 혹시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 안에 있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전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이 부활의 능력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열 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배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에 이 열 가지 발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저함 없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단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증인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강단 말씀에 산을 주신 이유,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허락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24시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도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집중을 도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구나. 연약하지만 내 삶을 붙들고 계신구나. 이 신앙의 발판,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혹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확신이 없으셨던 분 계십니까? 주저함이 있고 또 이 복음 증거하는 걸 계속해서 미뤄왔던 분들 계십니까? 그 모든 불신앙들이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락방을 뛰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요. 교사로 세워지고 또 중직자로 서면서 다락방을 시작했을 때 그 한계가 진짜 무너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현장을 어떻게 품습니까? 나도 지금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제 그 병실에 누워있는 제 딸을 보니까, 그 수행 맡고 있는 딸을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가지고 그 입에 넣어준다 한들 뱉어버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우리 자녀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다른 현장을 품으라고요? 다른 현장을 살리라고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